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쌤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번 달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그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28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다올쌤이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 27에 이제 그린피스 참가단의 일원으로 다녀오셨는데 그 경험을 이제 또 썰을 풀어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와,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네요. 작년에 COP 끝나고 이집트 오아시스에서 수영하다 수영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올쌤이 갔다 오시고 나서 그 구호 있잖아요.
맞아요. 스페인어 저희 외쳤었잖아요.
엘 파이블로 우니도 한마세라 벤시도 기억나시죠?
저희 그 같이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오. 무초 구스토. 예.
아, 무초 구스토.
정말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다는 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 지난해 컵에서 좀 많이 부족했었다. 물론 이제 손실과 피해 이제 보상과 관련된 기금 마련에 합의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먼저 화석 연료 퇴출과 관련해서는 또 아쉬운 점들, 그런 점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년이 또 지나가고 그 1년 사이에 또 이 기후위기가 정말 더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 사실 좀 그런 경험을 맞아. 하면서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역대 최고로 더운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뉴스도 뭐 들어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네.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바로
맞아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계속 덥고 이런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눈앞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정치권들, 정책들 후퇴하고 있는지 그런 그렇죠.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요즘 시기죠.
네, 그리고 가을이 너무 짧아진 거를 지금 당장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전거 좀 타고 다니고 싶은데 그럴 새도 없이 너무 추워져서 이미 패딩을 꺼내고 있고 근데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좀 전 세계적으로도 많았죠.
그렇죠.
그 피해도 되게 컸고 저희가 소개도 많이 했었는데 두 분께서는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사건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하와이가 너무 기억에 맞아요. 남았어요. 사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언젠가는 뭐 이게 좀 탄소 배출이 비행기를 타고가 많이 되니까 언젠가는 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하와이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기에 가서 서핑을 진짜 하고 싶어요.
서핑을.
예, 그런데 사람들이 산불이 나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런 모습들
초토화됐었죠, 진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안타깝죠. 그분들의 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너무 겹쳤던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이게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남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때도 하와이에도 오랫동안 가뭄도 지속이 되고 또 강풍도 또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도 불어서 불이 도저히 잡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9월 달쯤이었나? 그 리비아에서도 대홍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홍수로 인해서 댐까지 무너지면서 정말 수치로 보기에도 정말 다가오지 않는 지금 뭐 전쟁도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때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최소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1만
있었잖아요.
명이라니 너무 큰
너무 큰 수치죠. 사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올해.
네, 저는 그 국내에서 일어났던 그 청주에 이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렇죠.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이제 쏟아지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가 정말 나날이 심해지고 심각해져 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도에 2021년도 대비해서 또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뭐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되지가 않을 거잖아요. 네. 각 이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별로 또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정부 통계가 이제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020년 지난해 통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나왔는데 잠정적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전해 2021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거죠.
몇 퍼센트 줄었나요?
3.5%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 6억 5천만 톤 정도의 이제 배출을 좀 기록을 한 거고 사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죠.
그쵸.
뭐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게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인 게 우리 정부가 엄청 이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 기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는 게 아니라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쌤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단일 기업으로.
당연히 S전자 아닐까요? 뭔가
S전자는 예, 전력을 매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전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석탄 발전 그런 것들을 돌리다 보니까 온실가스도 배출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철강 제품 있죠. 예, 그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철강석일 있잖아요. 그 철강석에서 철을 이제 떼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석탄을 떼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포스코가
1등이에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그다음이 또 현대제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제철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3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7천만 톤 정도 뭐 상당히 많죠. 근데 줄은 거죠. 그게 더 작년 2021년보다 10%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8천만 톤까지도 배출했었는데
그렇죠.
포스코에서 무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감축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5% 정도 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프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포스코가 사실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수소를 이제 바꿔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거나 아니면 전기로 많이 바꿔서 전기를 이제 또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뭐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이유는 오롯이 지난해 9월 발생했던 태풍 흰남노 때문입니다.
그때 왜 포스코 공장 물에 잠기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태풍 와서 넉 달 가량 한 130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물에 잠기면서 철강 생산량이 과거 대비 9%가 감소를 하게 된 거죠.
넉 달 동안 안 하는 것의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크네요.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했던 거고요. 또 흥미로웠던 게 이 지역이 우리가 과거에 한 2020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이라는 홍수 피해 지역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딱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포스코는 물에 잠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그 지역이고 또 원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기후 위기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 영향으로 오히려 또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죠.
정말. 게다가 포스코는 우리나라 지금 연간 배출량도 1위지만 역대 배출량도 가장 많은 기업인데 그 기후 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을 어떻게 보면 때려맞은 거네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시 늘겠네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 뭐 정책에 따라서 줄인 게 아니었으니까 올해 다시 늘 가능성이 크죠.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라고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요. 뭐 원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원전을 통해서 뭐 원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더라도 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원전 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한
그렇죠.
한 2026-7년 뭐 지나야 사실 가능한 뭐, 거라서
너무 오래 남았는데요.
원전은 짓는데 네.
그리고 얼마 별 효과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이라는 게 배출권 거래제인데 지금 진짜 배출권 가격이 거의 똥값 수준이거든요. 아마 저스틴 쌤 그 가격 최근에 보셨을 텐데.
아,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네. 아, 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 전력거래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톤당 지금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이 탄소에 그게 한 9,950원. 그 만 원 정도죠. 네.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것까지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 올해 엄청 올랐을 때는 거의 100달러 정도가 됐었고 지금도 지난달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11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톤당 한국은 만 원이고 유럽은 11만 원이라는 얘기는 네. 온실가스 배출이 그만큼의 비용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이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들은 줄일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톤당 만 원 정도밖에 부담을 안 다가오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10만 원 이상이니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그렇죠.
거죠.
요즘에 또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가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뭐 설명회들도 많이 하고 대한상회에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 원 내는데 유럽 가서는 11만 원이 되면 유럽에 가서 1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빨리 손을 봐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답답하네요.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지난 회차에 또 저스틴 쌤이 이렇게 발언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에서 일회용 사용 중단 전책도 이게 무기한 유예를 시켰고 또 현재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 부담이 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이런 진짜 환경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정부보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이런 뭔가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해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COP28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COP28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탄생했거든요. 지금 3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11월이나 12월이 되면은 전 세계 정부 대표단이랑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모여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더 빠르고 야심차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후변화는 우리가 느끼듯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진행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죠. 노력을 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누가 얼만큼 더 빨리 줄일지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잖아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 즉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곳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선진 산업국들이 배출도 더 많이 했는데 피해는 덜 받고 있고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개도국들은 배출은 적은데 피해는 더 받고 있고 이런 기후 부정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에서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정부 지도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그린피스를 포함한 NGO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 여성, 원주민, 농부, 과학계, 노동자와 노조,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과 산업계 등 이렇게 9가지 분야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참가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도 1회부터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한 저는 이번에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 바빠서 못 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한 30명 정도가 지금 두바이에 참여해서 예, 기후변화 협약의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될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스틴 쌤.
아무래도 그 이제 기후 완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얘기가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면 이제 석탄뿐만 아니라 뭐 석유, 뭐 가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체 화석연료가 빠르게 그리고 좀 단계적으로 이제 퇴출에 대한 합의가 과연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에 대한 논의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년 전에도 네. 그렇고 작년에는 다울샘도 가셨고 해서 COP26 그리고 COP27 여기선 계속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재확인을 했던 게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한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뭐 좀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뭐 석탄을 뭐 50% 줄이든 49% 줄이든 그건 감축이잖아요.
네.
결국 페이스 아웃이 아니라
그렇죠.
감축 페이스 다운이니까 그냥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페이스 아웃 진짜 아예 퇴출을 하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2030년 되면 이미 시장 논리 때문에 화석연료 네. 사용은 정점을 찍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 막 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는 거야.
줄긴 네. 줄겠죠. 근데 네.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만큼 빠르게 줄진 않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만큼 우리가 네. 이제 이 화석연료 퇴출 그리고 여태까지 석탄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
석탄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석유, 가스 이런 부분의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이제 워딩이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기로 한 합의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뭔가 새롭게 결정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COP28에서는
네.
지금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협정이 파리협정이잖아요.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파리협정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약자로는 GS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라는 절차가 파리협정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적 이행점검? 네,
파리협정이 만들어질 때 예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랑 차이가
네.
어떤 국가별로 의무 감축 비율을 정해주지도 않고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는 2도를 목표로 하면서 최대한 1.5도까지 기후상승을 막기 위해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발적인 국가들의 목표랑 이행에만 맡겨놓으면 사실 되겠어요 이게?
강제적인 게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까지는 못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1.5도 목표에 맞춰서 각 국가의 목표나 이행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5년에 한 번 점검하자. 중간 점검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있으면 더 높은 목표를 잡도록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점검이 이제 올해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COP28에서 그 첫 번째 GST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오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너무 충분치 않죠.
그쵸.
1.5도까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거의 2.7도, 거의 3도 가까이 상승하는 그렇죠. 시나리오 위에 지금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결과가 이번에 나오겠죠.
네, 그래도 이런 점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네.
약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그걸 모멘텀으로 조금 더 야심찬 네. 기후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번에 또 교황도 뭐 참석을 한다.
저도 그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7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제 더욱더 강화하고 화석연료 퇴출하는 것들 또 재생에너지를 이제 급속하게 이제 확대를 하는 것들 기후기금 조성하는 것들 이런 좀 중요한 아젠다들이 좀 의미 있는 합의가 좀 만들어지고 그런 합의는 결국에서는 또 우리 국내 이제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이제 COP28 진행이 되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약간 초초한 정말 초초한 정도 나온 거 내용을 좀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한 3배 수준으로 확대 속도를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라든가 뭐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높인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COP28 의장이
네.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영 석유회사 CEO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의장을 퇴출돼야 되는 기업의 CEO를 앉혀놨으니까 사실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많아요?
뭐 반대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임명될 때부터 욕을 먹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약간은 있고 근데 한번 진행이 되는 걸 봐야죠. 그래서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진짜 저희가 진행되는 경과를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향력이 있는 이제 교황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우리 전 국가적 전 세계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 결과를 도출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울쌤, 저스틴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난 생물 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 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